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북재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7월 넷째 주 신자 여러분에게 시원함을 선물 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으로 이 시간을 시작해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 한 주간 신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간절함으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일상이셨기를 소망해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에는요. 한 사람이면 피해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인생의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늘 함께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요, 참으로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말씀이 큰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길,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로 향하는 소망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가족과 맞잡은 손이 둘을 넘어 셋만 되어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이 말씀에 힘을 얻어 환경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망으로 손을 맞잡은 두 자매님이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소희 자매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날씨가 무척 덥지요. 시원한 것이 자꾸 생각나는 계절인데요. 수인 자매님, 북조선에서는 더위가 한창일 때 더위를 식히며 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는지요? 저희 남조선에서는요, 삼복 더위 때는 삼계탕이라고 부르는 당요리를 주로 많이 먹습니다. 어떤가요?
네. 뭐 사람 사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북조선에서도 삼계탕이나 보시탕 같은 것을 자주 먹습니다.
아, 수인자 메뉴도 좋아하세요? 어떠신가요?
아니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서.
네. 그러면 수인자 메뉴 어떤 음식을 혹시 더위 물리칠 때 드시나요? 많이.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과일 종류의 시원한 얼음 화채나 네. 냉면 같은 거를 주로 먹습니다.
아, 예. 평양 냉면이 맛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아, 예. 한번 먹고 싶습니다. 네. 아, 예. 시원한 평양 냉면을 네. 옆으로 또 우리 소리자매님께 넘기겠습니다. 소리자매님은 북조선의 여름 음식 중 어떤 음식을 즐겨 드셨나요?
네, 저희 북조선에서는 아침에는 아침 점심은 밥 먹고 저녁에는 구추로 면을 먹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얼음물에다가 네. 그 네, 육수 여기서 육수라고 하는데
네.
그거에다 국수를 해서 계속 먹었어요.
아, 잔치국수 비슷한 건가요?
아, 잔치국수 비슷하긴 한데 네.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어떤 부분이 좀 다른가요? 육수가 좀 다른가요?
네, 육수 맛도 다르고 면도 좀 다르고요.
아, 면이 밀가루로 면을 뽑나요?
저희가 살던 고장은 밀가루 아니면 옥수수 가루로 많이 사용했어요.
아, 옥수수 가루로도 면을 뽑아서 그렇게 예, 국수가 시원하게 드시는군요.
네, 네.
아, 참으로 만나는 음식 이야기로 예, 시작하는 이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가족에 의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수인 자매님, 자매님의 어머님은 어떤 음식을 맛깔나게 잘 만드시는지요?
저희 엄마는 음식을 좀 잘하는 편이라서 네. 대부분의 음식들이 맛있기는 한데 네네. 계절 따라서 계절 음식을 만들고 그 일반적으로는 반찬 같은 경우를 자주 먹어야 되니까 네. 소고기 장조림이나 네. 그리고 뭐 생일이나 이럴 때는 녹두전을 잘 만드시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 음식을 자주 먹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돼버리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그럼 여름에는 주로 어떤 음식을, 계절 음식을 잘 만드신다고 했는데 어떤 음식을 만드시나요? 이렇게 더운 날.
냉면도 만들어 먹고, 네. 냉면에 뭐, 여름 오이 화채를 시원하게 해서, 예. 그렇게 먹기도 하고요.
예,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예, 오이, 화채, 네. 예, 예. 아, 녹두전도, 네. 예, 굉장히 맛있는 음식입니다. 네, 그러셨군요. 자, 소리자매님 가정에서는요, 여름나기 특별한 음식이 있을까요?
네, 저희 어머니가 녹말국수를 너무 좋아해서요.
네.
네, 그래서 그 음식을 좀 자주 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 녹말국수?
네.
네네. 소리자매님도 좋아하시나요?
엄청 좋아해요.
아, 엄청 좋아하시는군요. 네. 네, 저도 국수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네, 이처럼 가족은요, 맛난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많이 달라진 가족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인데요. 온 가족이 모여 함께하는 것, 그리고 북적거리는 것을 언제부터인가 불편하게 느끼면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홀로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조선에서는요, 혼자 사는 1인 가정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두 분도 혼자 있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두 분의 생각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조용한 곳을 좋아하고 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편이라 네. 오롯이 작업에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혼자만 있는 것들을 즐기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혼자 하는 작업을 또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면 1인 있는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모습들이 느껴졌습니다. 소리자매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혼자 사는데 그게 혼자 사니까 너무 자유로워서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언제부터 혼자 사시게 되셨어요? 같이 살고 계셨던 거 아니신가요?
아, 저는 좀 2년 됐고요. 아, 그 전에도 네. 같이 살다가 또 그 전에는 또 혼자 살고 했는데
네.
네, 혼자 사니까 네. 많이 편해요.
아, 그렇죠. 자유로움. 네. 제가 저희 집에서 많이 요즘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딸도 나는 자유롭고 싶다고 언제 나가게 되냐고. 예.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네,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네. 가정은요. 우리의 일상을 공유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신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끔은 서로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온전한 내 편이 되어주기에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러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행복한 가정은요, 미리 누리는 천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기 위해 가족 구성원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의 습관적인 모습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요, 신자 여러분들이 각자가 자신만의 가능한 해결책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다음을 먼저 읽어주세요.
네. 가족 간의 화목을 방해하는 대화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판하고 따지며 잘잘못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적한다. 2. 상대의 마음을 짐작으로 넘겨 짚어서 사실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훈계와 충고를 한다. 3. 사사건건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뜻을 상대에게 유익이라고 강요한다.
과잉으로 자녀를 감싸고 자녀를 다 대신해 변명해 준다. 어떠한 문제든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해결사 역할을 고집한다. 중간에 말을 딱 잘라버린다. 창피를 주고 나쁜 별명을 부른다.
시시콜콜 묻고 또 묻거나 대화의 주제를 마음대로 바꾸거나 적당히 웃어넘긴다. 하는 말이나 의견에 잘잘못을 가려서 마음에 들 때만 찬성하고 칭찬을 해준다.
네, 감사합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잘 들으셨는지요? 자신에게도 보이는 말의 습관들이 있나요? 가족 간의 말의 습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보일 수 있는 말의 습관입니다. 편하거나 익숙한 사람에게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자신과 비슷한 말의 습관이 몇 가지 정도 있을까요?
네, 저는 편하고 익숙한 상대에게는
네.
가르치는 식의 말을 많이 한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도 딱딱하고 매정한 말투가 저에게 자주 보이는 말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딱딱하고 매정하실 거 같지 않으세요? 지금 뵈면. 그러시군요. 가르치는 또 능력이 있으신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네, 소리자미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긴 한데,
네.
비판하고 잘못한 걸 좀 따져서 교정하려고 하는 습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 뭔가 해결사 역할도 좀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뭔가를 잘잘못을 따져서 잘 안 되면 본인이 해결사. 역할을 또 해주시는 소리자매님의 모습이 있군요.
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도 각자의 말의 모습을 찾아보셨나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아야만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에 대한 대처 방안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네.
사소한 말투의 차이에도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작은 말투의 차이로 상대방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반발하고 싶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말의 힘이 중요한지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 녹아져 있는 속담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 기억을 더듬어 봐서 한번 나눠볼까요?
네, 가는 말이 고와야 어느 말이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죽마 거우도 말 한마디면 갈라진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해라.
네, 아주 두 분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아요. 기억력이 좋습니다. 네, 이처럼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서 15장 1절 2절의 말씀에도요. 말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자, 어떠신가요? 자, 여러분의 말투, 말의 습관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족 관계의 걸림돌이 된다면 말투를 아주 조금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그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바꾸려는 마음이 생겨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서 바꿔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네.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럴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족 간의 대화이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이든 소통의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요? 바로 듣기입니다. 다른 말로 경청이라고도 합니다.
대화의 기본은 듣기부터 출발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부부 상담이나 부모 자녀 상담을 하다 보면요.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혹시 무엇인지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말을 들을까요, 많이?
우리 부부는 말이 안 통해요. 도대체 대화가 안 돼요. 이런 말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인 제게 말을 하지 않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은 저희 마음을 통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 말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반응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네, 그것은 바로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라고요?
네.
어떤 마음의 문제를 말하는 건가요?
네. 대화를 하려면 상대를 향해 준비된 마음과 귀를 여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고 받아주면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고요. 또 안전하고 편안한 사람이 됩니다. 이럴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습니다.
아,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한데 네. 그 시작이 바로 경청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대화를 여는 긍정적인 자세를 알아볼까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도 지금 듣는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소리 자매님부터 읽어주세요.
네. 먼저 마음을 관리한다. 배려, 존중, 신뢰, 격려, 사랑, 겸손, 친절, 절제 등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한다.
상냥한 미소, 잔잔한 미소 등 얼굴 표정을 관리해야 한다.
부드럽게, 낮게, 상냥하게, 천천히 등 목소리를 관리한다.
성의 있는 태도, 신중함, 성실함, 안아준다, 악수한다, 긍정적인 태도 등 몸짓 관리를 한다.
생각과 말을 관리한다. 고운 말, 짧은 문장, 느긋한 말투로 두 번 생각한 후 간단하게 말한다.
네, 감사합니다. 대화는 이처럼요. 의사소통을 바르게 이해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고요.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서로에게 건강한 영양분을 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경청의 자세입니다. 수인자매님, 경청이란 무엇일까요?
네, 경청이란 상대방의 이야기를 정중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귀담아 들어주는 자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청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는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경청은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나를 진지하게 알아주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를 느끼게 해야 합니다. 즉, 인격적인 교류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와의 대화 역시 부모의 경청으로부터 시작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소리자매님이 가족에게는 존중, 인격적인 존중, 인간적인 존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부모인 내가 귀 기울이면 자녀도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경청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소리자매님부터 경청의 자세에 대해서 읽어주세요.
상대가 누구든지 정중하고 다정하며 정성스러운 태도로 대한다. 하던 일을 일단 중지하고 상대에게 주목한다. 상대방의 눈을 마주 본다.
얼굴 표정에 신경을 써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도록 미소를 띈다. 어떤 경우에도 목소리를 낮춘다. 상대방의 말에 간단한 표현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반응을 한다.
아는 내용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라도 중간에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듣는다. 들어주면서 내 의견, 내 생각, 내 신념, 내 심정으로 끼어들거나 충고를 하지 않는다. 특히 자녀일 경우에 이야기 도중 틈틈이 머리를 쓰다듬거나 안아주어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경청의 자세 어려우신가요? 수인자매님, 소리자매님,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과 잘하지 못한 경청의 자세가 무엇인지 구별해서 이 시간에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
네.
예의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네.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가 잘했던 것 같고
네.
그와 반대로
네.
가족이나 편한 상대일수록
네.
대화 중간에 지적하는 정도의 말투가 잘하지 못한 경청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아, 편한 사람 또 가족 관계에서는 예, 중간중간에 지적하는 말투가 예, 나오는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시죠.
네.
아, 예. 자기의 관찰, 탐색 아주 잘하시고 계십니다. 네,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제가 잘하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네.
일단 상대방의 눈을 보고
네.
다정한 태도로 좀 목소리를 부드럽게 얘기하는 편이고요.
아, 예.
또 상대방 얘기할 때도 그렇게 듣고. 그런데 좀 안 좋은 거는 그 중간중간에 제가 그 말을 끊는 상황이 있는데
네.
그 상대방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얘기를 안 하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네네.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안 하면 잊어버릴 것 같은 불안감에 중간에 끊고
네, 일단, 네.
일단 끊고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네네.
아, 예. 아직 잊어버릴 나이는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시군요. 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 발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경청이 있습니다. 바로 공감적 경청입니다.
아, 상대방의 심정, 느낌, 감정 등을 이해하며 적극적으로 공감해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감정, 심정을 알아주는 대화는요,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는 열쇠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표현은 진지하고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그랬구나. 참 즐거웠겠네.
그렇게 느꼈구나. 정말 속상하겠다.
그렇다면 지루하고 속상하지. 그렇고 말고.
네 생각이 그랬구나. 많이 괴로웠겠다.
네, 아주 잘하셨어요. 앞부분에서는 상대가 어떻게 감정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먼저 공감해준 인정의 모습. 그랬구나. 그렇게 느꼈겠구나. 그렇게 지루하고 속상했겠구나. 그리고 맞장구 쳐주는 모습. 정말로 많이 괴로웠겠네. 진짜 속상했겠구나. 그렇고 말고. 예, 이 표현이 바로 공감각적인 경청의 자세입니다. 두 분 아주 잘하셨어요. 상대의 다음은 상대의 심정을 반영해주면서 우리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말을 듣고 이해했다는 반응입니다.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구나. 화가 나서 도망갈 정도로 속상하구나.
나그네의 거친 말투가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군요.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났겠어요.
네, 아주 잘하셨어요. 네,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가 네, 기억나지 않아서 이렇게 맞장구 치거나 재진술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경청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가족은요, 이처럼 마음을 알아봐주고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차려 반응해주는 공감적 경청은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족 간의 갈등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대화 단절이라는 극단적인 갈등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다양한 대화 방식 중 공감적 대화는요, 감정에 반응하는 대화 방식입니다. 그럼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감정이요.
네.
감정에 반응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감정적으로 대하는 성숙하지 못한 네 가지 부모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알아가 볼게요. 첫 번째는요, 감정적인 부모입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적인 부모의 특징. 자신의 욕구에 정신이 팔려 있다. 공감 능력이 낮다. 자녀를 속박하고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방어적으로 대한다.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다.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막는다. 자기 자신을 희생자로 여긴다. 자녀가 자기를 위로해 주기를 기대하고 아이의 욕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서로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본인 이야기만 하는 모습도 많습니다. 이런 모습이 일상에서나 갈등 상황 속에서 많이 보인다면, 특히 아, 이것은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감정적인 부모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소리자매님 나눠주세요.
두 번째는 극성스러운 부모입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다. 깊은 생각 없이 순간적으로 반응하고 사력 입지 못하다. 엄격한 가치관과 완벽주의적인 기대를 품고 있다. 목표에 집착하고 기계처럼 좁은 시야를 고집한다. 자기를 해결사로 여긴다.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방어적으로 대한다.
네, 극성스러운 부모의 두드러진 특징은요. 엄격한 가치관과 완벽주의적인 기대를 가지고 목표에 집착하는 모습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융통성이 없고 아이나 상대방을 자기 그림자처럼 여기면서 아이나 상대방이 원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 경직된 모습이 강합니다. 이런 모습이 갈등 상황 속에서 많이 보인다면, 특히 아, 이것은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극성스러운 부모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수동적인 부모입니다. 감정적인 친밀함을 산발적으로 드러낸다. 관계 회복 기술이 제한적이다. 때에 따라 사려 깊을 수 있다. 친절하고 재미있을 수 있지만 아이를 보호하지 않는다. 모든 게 다 괜찮다는 자유방임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아이에게 애정은 많지만 아이를 옹호하지는 않는다. 자신을 부드럽고 착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네, 감사합니다. 수동적인 부모의 두드러진 특징은요. 감정적 친밀함을 산발적으로 드러냅니다. 아이를 보호하거나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상호간의 의사소통에 최소한으로 관여하는 대부분 자신만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꾸미거나 악역을 맡아주는 것을 좋아하죠. 신자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자신의 부모의 모습이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거부하는 부모입니다.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 뚫을 수 없는 경계를 유지한다. 남들과 단절되고 적대적이다. 의사소통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다. 깊숙한 수고 없이 순간적으로 반응하고 공격적이며 모욕적이다. 아이를 무시하거나 아이에게 분노를 터뜨리기도 한다. 자기 아이를 귀찮아하고 아이와 가까워지고 싶어하지 않는다.
네, 감사합니다. 자신의 욕구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사람들을 거부하고 화를 내며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여깁니다.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공간은 전혀 없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가지 부모 유형의 특징을 보면 모든 유형에서 중복되는 특징이 몇 가지 나옵니다. 이는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욕구에 집중하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자기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모습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다 보니 타인의 말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을 마마 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파악하셨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이기 때문이죠. 신자 여러분처럼 억압과 통제, 감시와 비판으로 얼룩진 그런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결핍되거나 연약한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지수 자매님과 은미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네. 우리 은미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묵상 방법에 대해서 우리 4주 동안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적용과 기도에 관해서 오늘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네 개의 묵상 방법의 네 개의 과정을 우리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네.
네. 뭐가 있을까요?
읽기, 요약하기, 묵상하기, 그리고 적용과 기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읽기, 네,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요약하기. 세 번째로는 또 우리 지난주에 묵상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적용과 기도에 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적용이라고 네. 하면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확 이해가 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간단하게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적용이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먼저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을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네. 오늘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실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이런 최고의 고백을 드려요. 아,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이러한 최고의 순종, 헌신, 수고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떻게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이러한 헌신과 순종과 수고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러게요. 좀 궁금해지네요.
네. 잘 보시면 세례요한의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러한 세례요한의 고백 바로 앞에 29절에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뭐 한다고요?
크게 기뻐하나니.
네, 맞습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즉 기쁨으로, 기쁨이에요. 즉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최고의 순종과 헌신과 수고를 드릴 수 있었던 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을 드릴 수 있었고 헌신도 드릴 수 있었고 수고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본질은 순종이 먼저가 아니에요. 헌신이 먼저가 아니에요.
순종이나 헌신이 먼저가 아니라면 그러면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이 중요하다, 헌신이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혹시 교회에서 순종이나 헌신을 말하는 경우들이 지금 우리 두 분처럼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의 섬김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봉사할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는 이런 섬김이나 봉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나 여력이 사실 우리에게 있나요?
사실은 지칠 때가 있죠.
맞아요. 저도 이제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일요일 아침이면 교회 가서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또 모임도 참여하고 봉사를 하다 보면 밤늦게 집에 오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목사님 정말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네, 그죠. 근데 하지만 이게 주변에 잘 살펴보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혹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그 헌신과 수고는 오래가지 못해요. 금방 소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것도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를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순종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헌신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믿음의 본질은 순종이 아니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다. 꼭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할 때 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처럼 적용하기 위해서 뭐가 먼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때 헌신만 생각하지 말고 순종만 생각하지 말고 수고만 생각하지 말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묵상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적용할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배우고 경배와 찬양과 기쁨과 감사, 회개 등,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 적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적용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우리의 사고방식, 내면의 변화와 결단도 적용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적용은 뭐냐면, 보통 이제 적용할 때 실천적인 순종이 적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용할 때 우리 세 가지예요. 총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과 기쁨과 감사도 적용이고, 우리의 내면의 변화, 사고방식의 변화도 적용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실천적인 순종도 적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적용에 대한 오해가 실천적인 순종만 적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적용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실습하면서 한번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본문인데 누가복음 5장 27절과 32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적용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아멘. 우리 27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그 예수님이 여기서 나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묵상해 보는 거죠. 아, 예수님이 왜 나가셨을까? 아, 바로 레위를 만나시기 위해서 나가셨구나. 다른 사람들은 레위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대했지만, 아, 예수님은 레위를 만나시기 위해서 나가셨구나라고 묵상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 나가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묵상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예수님께 나가잖아요. 또 예수님도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죠? 아,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구나. 감격스럽고 감사하죠, 그죠?
네.
즉, 이 감격과 감사도 적용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적용인 것처럼, 이런 주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도 적용이라는 것도,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용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이 감사가 뭐라고요? 적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목사님 28절은 네. 어떻게 묵상하셨어요?
네, 한번 우리 28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네.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보통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앉아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앉아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서로 만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떻게 했다고요? 앉히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적용이라고 할 때 두 번째로 마음의 변화와 결단도 적용이라고 했어요. 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변화도 적용이에요. 아, 내가 누구인가? 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깨달음과 사고방식의 변화도 적용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나 더 한번 해볼까요? 우리 27절 후반절.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또 무엇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레위를 보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보셨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레위를 미움과 원망의 시선으로 자기들이 부과된 세금 위에 더 많은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미움과 원망의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세리 레위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미움과 원망의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레위는 늘 사람들의 이러한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전혀 다르게 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죄와 미움의 눈으로 보시지 않고 나의 잘못을 지적질하는 눈으로 보시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게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실천적인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정죄와 미움의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으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는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아닌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가? 혹시 내가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실천적인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적용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잘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는데 이것 외에도 적용에 관해서 몇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적용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설교는 대중에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는 것이어서 괜찮은데 묵상은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묵상을 나눌 때 우리라는 말을 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라는 말을 쓰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는 적용할 때 내일이 아니라 오늘 적용하자입니다. 그 아. 적용은 오늘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묵상했어요. 그래서 세계의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적용을 할 때 아, 나는 3년 후에 5년 후에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 대단한 적용이죠. 선교 나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안 좋은 적용이에요.
안 좋은 적용이라고요?
네. 아무리 대단한 적용이라 하더라도 적용은 3년 뒤에, 5년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장 좋은 적용은 예를 들어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조금의 선교 후원금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적용이 훨씬 더 나은 적용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적용에 관해서 그 다음은 뭘까요?
네, 그 외에도 구체적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적용할 때 너무 추상적으로 오늘 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추상적인 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지 뭐 예를 들어서 언제 기도할지 얼마 동안 기도할지 어디서 기도할지 구체적으로 검증 가능하도록 적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적용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이렇게 있네요.
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실천 가능하도록 적용하는 것이 좋아요. 실천 가능하도록 적용한다라는 건 하루에 한두 가지만 적용해도 돼요. 세 가지, 네 가지 너무 많아요.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1년에 하루에 하나씩만 적용해도 1년이면 여러분 365번 순종한 거예요. 1년 후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되게 고장이 되어 있을 정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용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려고 욕심내지 말고 아 나는 하루에 하나씩만 많으면 두 개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늘 만날 시간부터는 이 적용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내용을 첨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 묵상, 우리가 이제 묵상을 했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지 좀 더 보완을 해서 더 많이 풍성하게 오늘도 만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적용에 대해서 배웠는데 적용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알게 된 거 혹시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는 적용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그냥 내 삶에 예, 그것을 그냥 그대로 그냥 가져와서 이렇게 실천하면 되나 보다. 근데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맞아요.
네. 그걸 맞아요. 그로 인해서 또 우리가 기뻐야 되는데 그거를 좀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맞아요. 지금 지수 자매님이 말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적용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네, 제가 잘 깨달은 거네요.
핵심을 얘기한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할 때 실천적인 순종 이전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먼저 맛봐야지만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아, 너무 핵심을 잘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미 자매님은? 네.
네, 저도 비슷한데 저는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것이 먼저인 줄 알았어요.
아, 그렇게.
그래야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아, 그랬구나.
그리고 그래야 순종하고 헌신을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만나주신 아, 저를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순종이다 헌신에 들어가는 건데 실천적인 적용. 목사님 말씀하실 때 한 개도 하루에 한 개도 충분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 개로는 부족하다. 한 개는 너무 작고 한 두 개는 기본으로 그냥 많이 할수록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실제로 적용이 됐는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마음으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맞아요. 네.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자유함을 줘요. 그죠?
네.
우리 은미자매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죠?
그럼요. 네. 저는, 신앙을 갖고 있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제자 훈련도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제가 좀 더 순종하고 좀 더 헌신하고 그래야 되지 않은가?
맞아요.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오해가 있는지 잘 스스로를 또 점검하는 기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우리 두 분이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둘 다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제대로 묵상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하나님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간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때로는 순종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수고하는 믿음을 지키는 북에 계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